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기억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상당히 길어서 우리가 나흘에 걸쳐서 이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78편은요,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용 노래인 거죠. 시편 기자 자신도 이 시편 78편을 기록하면서 이거는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윗대 조상들로부터 듣고 배운 거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78편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시편 78편 1절로 4절 성경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조상들에게서 들어서 배운 것을 이제 우리 자녀들 후대 자손들에게 전해주려고 한다고, 마치 바톤을 받아서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듯이 그렇게 듣고 배운 말씀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고 하면서 시편 78편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거는요, 믿음의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쓴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시편 78편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려고 애는 많이 썼는지 몰라도 성공한 것 같지는 못해요.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데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사사기 묵상할 때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사기 2장 10절 보면 그 세대 사람들 다 조상에게 돌아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후손들에게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사사기 읽었을 때 제일 뒷부분에 타락한 두 명의 레위인 나오는 두 명 레위인 그 중에 첫 번째 레위인 누구냐? 17장 18장에 17장 사사기 17장 18장에 그 레위인 이야기 쭉 하고 난 뒤에 그 첫 번째 나오는 레위인은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인데 밥벌이 하러 다니는 레위인이에요. 원래 레위인은 그럴 수 없거든요. 돈벌이 하러 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역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 레위인은 사명의 자리 지키는데 관심 없고 돈 벌러 다니는 레위인. 그나마 미가, 그 에브라임 산지 사는 미가 부잣집 제사장이 되었는데 미가는 본래가 도둑질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 해주면서 돈벌이 하는 레위인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쳐들어온 그 단지파 강도 때 그 강도 때 따라가는 더 이익이 될 만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레위인이었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 레위인의 정체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사사기 18장 30절 보면 그 레위인은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었다 하면서 이름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17장 18장을 읽으면 어떻게 레위인이 이럴 수 있어? 누군지 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 누군지 아느냐? 모세의 후손이었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을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모세의 후손인데 어떻게 우상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으며 모세의 후손인데 어떻게 그 단지파 같은 강도 때 따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사 시대에 벌어졌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사실상 믿음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갔더니 그분이 술집 사장이었는데 저보고 아 우리 엄마 권사였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권사들인데 술집 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기가 막혀서 제가 같이 간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이나 하지를 말지 제가 그렇게.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가만히 보면 목사 아들이고 믿음이 없는데 가만히 보면 뭐 어느 집사 아들이고 뭐 이런 경우 있는 거예요. 사실상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운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힘을 써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시편 78편 엊그제 묵상했던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시편 78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좀 가르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78편 7절을 보면 그들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켜서 완악한 조상들처럼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우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일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면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어 기호 삼고 미간에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래서 얕은 힘을 다해라 이렇게 말해요. 가끔씩 제가 신방을 가다가 보면 젊은 성도들 가정에는 아이들에게 글 가르치려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문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 냉장고 텔레비전에 텔레비전 막 하면서 막 글 가르치려고 이렇게 마치 그런 정도 열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신앙 교육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거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때가 되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요. 훈육을 해요. 훈육을.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래서 잠언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훈육할 때 여하튼 회초리라도 들어서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은 회초리 들면요 아동학대 범 돼요. 큰일 나요. 요즘은 아동인권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모의 훈육, 훈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 아동인권법, 이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엄청 혼났던 기억 나는데 워낙 착하니까 사실 혼날 일이 없는데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괴롭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뭐 그런 거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학교에서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칫하면 이게 아동학대가 되니까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내버려 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선생님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아동인권 중요하고 아동인권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의 권리, 인간의 자유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현대사회에 통용되는 모든 인권에 대한 관점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실 현대 사회에 통용되는 인권의 개념의 사상적 뿌리는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은 그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인간의 권리,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나왔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대 사상이요. 하나님을 내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인간의 자유 없어져요. 그런데 현대 인권의 개념은 성경에서부터 나온 거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마치 어떻게 보면 뿌리 뽑힌 나무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꽃이 예쁘게 장식되어 있는데 뿌리가 없거든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향이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마르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 인간의 자유, 성경에서부터 나왔는데요.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권리, 인간의 자유에 대한 주장을 계속 끌고 나가면 사람이 무너져요. 인간의 권리,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인간의 권리, 인간의 자유에 대한 주장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면 결국에는 질서가 없어지고 결국에는 사람의 삶의 토대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 제일 높은 나라는요,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무슨 뉴질랜드, 핀란드 같은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러시아 이러면 사람들이요, 다 공산주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러시아 정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다 기독교 배경이에요. 사실은 뉴질랜드, 핀란드 같은 서양 유럽 나라들은요, 다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는 안 믿어요. 교회는 안 나가요. 성경은 다 포기해버렸어요. 기독교에서부터 나온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기독교 국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 뽑힌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다 풍요롭고 부유해요. 그렇지만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자유, 인간의 권리 주장 중요한데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통제할 줄 모르는 자유, 기준과 한계가 사라진 권리 주장이 결국에는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을 키울 때도 법과 질서, 규칙과 기준, 이거 아주 중요하고, 우리 삶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라고, 이 범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과 질서, 규칙, 기준, 삶의 권위에 대한 순종, 복종, 이거 가르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물론 이게 참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이게 권위에 대한 강조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저 권위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착한 아이를 자꾸 길러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무조건 복종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정말 그것이 올바르냐, 우리의 복종을 요구하는 저 권위가 올바른 거냐, 이런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이 질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질서,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저 권위는 정당하냐,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규칙 위반을 가르쳐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규칙을 다 잘 지키는, 그래서 철저하게 뭐 아무런 흠이 없는 이런 아이를 자꾸 길러내려고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당한 명령에는 불복할 줄 아는, 부당한 명령은 듣지 않을 줄 아는 용기, 이런 것 대단히 중요해요. 3.1절인데요. 33인 독립선언한 민족 지도자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일제 식민 통치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교회가요, 제대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는 다 타협하고 무릎 꿇게 되었지만, 성경을 읽으면 이 불의에는 복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믿음의 용기를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또 얼마나 좋은 전통, 본받을 만한 전통인지 모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는요, 복종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저항해서 승리를 얻었던 사람들도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아이를, 착한 아이를 기르는 게 우리 신앙 교육의 목표가 아니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는데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반전 시위하고 있습니다. 반전 시위하고 체포되고 이렇게 고생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당한 권위에는 대항하고 불복하다가 고생하는 길을 걷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저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염려 없이 사는 그런 인생 살라고 가르칠 것이 아니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불의에 대하여는 대항하고 바른 길을 따라가다가,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으면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고난받을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길러내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역사 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가르치는 이것이 중요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요,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도 보면 요즘 도시는 조금 그렇지 않지만 연세가 7순, 8순이 넘어가신 어른들 중에는 학교에 가보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굳이 글을 몰라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옛날에 양치고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 글 몰라도 상관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학교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문자 문화가 아니고 구술 문화라고 그래요. 구술이라는 거는 입에서 입으로, 제일 쉬운 거는요, 가르쳐야 될 내용을 노래를 붙여서, 노래, 곡조를 붙여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노래예요. 여러분, 78편 제목 보시면 그 성경 제일 위에 78편 제목에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스길이라는 말은요,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아삽은요, 이 교훈을 지은 성가대 지휘자예요. 그러니까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 지휘자였어요. 그래서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말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만든 노래라는 거죠.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르게 한 거예요. 자기들도 부르고 아이들도 부르고, 이 노래를 중얼중얼 외워서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78편은요 자녀들을 믿음 안에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신명기 32장에도 보면 신명기 31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하나 지어서 가르쳐라 노래를. 그래가지고 신명기 42장을 보면 신명기 42장에 신명기 32장을 보면 1절부터 43절까지 노래 가사가 쭉 나와요. 그리고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여호수아를 호세아라고 그래요.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래가지고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노래로 중얼중얼 외워서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애는 많이 썼는데 성과는 별로 없었어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믿음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가끔씩요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이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자녀들도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우리 아들 셋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아들 셋도 보면 숨이 막힐 때가 있지만 하여튼 예,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들을 믿음 안에 길러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 시편 78편은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보려고 애를 쓴 조상들의 흔적인데요. 사실 이 시편 78편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 순종한 세대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세대가 훨씬 더 많았어요. 40절부터 4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시편 78편 40절부터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도대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셀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도대체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이루 셀 수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생각하면 자식 때문에 상처받은 거를 셀 수가 없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시편 78편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출애굽 과정에 광야 생활 중에 정말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예를 들면 시편 78편 12절부터 보시면 시편 78편 12절부터 16절에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애굽 땅 소환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살던 지역 이름이에요. 주로 소환에서 살았다 이렇게. 그런데 그 목전에서 열 가지 재앙 내리는 거 보게 하시고 그리고 13절에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게 하시고 홍해 가른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15절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곳에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바다 바위에서 시내를 쌓아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거는요 출애굽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그런데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지만 17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17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메마른 땅 어떤 땅입니까? 메마른 땅 바위가 터져나서 물이 나온 땅이에요. 여기서 17절이 말하는 메마른 땅은요, 그냥 메마른 땅이 아니고 본래는 메마른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땅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그래서 아주 깊은 데서 나오는 물처럼 시원한 물 배불리 마시게 하시고 바위에서 신의 물을 만들어내셔가지고 물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셨던 그런 메마른 땅, 그러니 여기서 메마른 땅이라는 거는요, 은혜를 경험했던 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땅.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는데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18절에 보면 그들을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다고,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마시면서, 만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이거 언제까지 우리한테 주실지 모르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떡은 주시는데 그러면 고기는 언제나 주신대? 뭐 이러고 있는 거죠. 탐욕이에요, 탐욕.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그거 묵상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해 보이셨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예요. 오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명 이상을 먹이셨는데요, 그 떡 먹고 그 배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요한복음 6장 30절 보시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5천명 이상을 먹였어요. 엄청난 표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가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뭐냐 이렇게 따져 물으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뭐냐면 31절 요한복음 6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 이상을 먹였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한 번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만나는 매일매일 내리는 양식이었거든요. 매일매일 내리는.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5천명 이상이 먹었어요. 엄청난 표적. 그래서 예수님은 그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보낸받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그거는. 아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는데, 매일매일 먹었는데, 예수님 당신도 우리한테 매일매일 양식 먹여달라고, 매일매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매일매일 양식 달라고. 탐욕.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한 번 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매일매일 달라고, 매일매일.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나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거냐고, 언제나 내 기도 들어 주실 거냐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왜 나한테는 안 주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대충 살아요. 다급하면 하나님께 나오죠. 다급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절 35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이 사람들이요, 욕심을 부리다가 못해가지고 다 배탈 났어요. 그 기본 핫다와에서 고기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셨거든요. 고기를 막 비처럼 내려주신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나서 죽었어요. 얼마나 또 죽으니까, 배가 아프고 힘이 드니까 얼마나 또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구나. 그랬는데요. 36절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살만하면 하나님이 잊어먹어요. 그야말로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살만하면 하나님 버리고 온갖 그냥 육체의 방탕에 매여 살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요,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범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의 연약함. 사실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 그런 거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한없이 욕심부리고 한없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38절 3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78편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재앙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볍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죄악을 다 덮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인생이어도 불쌍히 여기시고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듭거듭 하나님을 배반하는 영혼이어도 감사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내가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충성하고 끝까지 뭐 변함이 없이 뭐 이런 거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변함이 없이 살아서 잘 살아서 내가 영광에 들어가느냐? 그거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고 충성한다고 한들 사실 그거 별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는 인생, 우리가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와 허물을 덮어주셔서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 아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그렇게 매일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가끔씩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그 출애굽 상황이었다면 나는 정말 주님을 신뢰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요, 살다가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먹고 마신다는 것이요, 먹고 마시는 문제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이게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우면 먹고 마시는 것이 별로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먹고 마시는 게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는 먹고 마시는 게 자유롭지 못하면, 돈이 시험거리가 안 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없으면 돈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건강이 시험거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 병이 들면 건강이 시험거리 됩니다. 자녀가 시험거리 안 되는 것은 자식이 착하면, 그런데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자식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출애굽받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여러분 그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이 되지만, 광야에서 물이 없는 땅, 메마른 땅, 먹을 거 없는 땅 갈 때 내일 뭐 먹지? 이런 걱정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냐. 먹고 마시는 문제 중요해요. 돈을 어떻게 벌 거냐 중요한 거죠. 어떻게 건강할 거냐 중요해요. 그래서 넘어지기가 쉬워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인간이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도대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냐? 셀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을 배반하고, 셀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을 시험하고, 셀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을 괴롭혔던 그런 인생이어도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렇게 한없는 은혜요 한없는 긍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다가 보면요,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거꾸로 돼요. 이게 본문을 쭉 읽어보면 시간적인 순서는 애굽의 열 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은혜 베푸시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그런데 쭉 하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 43절부터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를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새파리 때 보내시고, 이거는요 열 가지 재앙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컷 이야기하고 홍해 이야기하고 광야 이야기하고 배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옛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 이야기, 열 가지 재앙 이야기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반복하시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주셔가지고 구원하셨는데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인 줄 아느냐? 그 인간 다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이야.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던 인간들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 내려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실수냐? 실수, 하나님의 실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연약하고 언제 하나님 배신할지 모르는 그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지난번에 요한복음 묵상할 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시고 이제 어떤 때가 되고 있는지 다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다 알았어요. 모든 상황을.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저는 가끔씩 요한복음 13장에 이럴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중에 제가 천당 가면 여쭤보려고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으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다고요. 가룟 유다의 발 씻어주실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발을 주셨던 그 제자들이요, 전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큰 소리쳤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네가 지금은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있지만 네가 오늘 닭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제자 발을 씻어주셨을 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가끔씩 제가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시고 요 앞에 앉아있는 요 놈이 어떤 놈인지 다 아시고 지금 저렇게 큰 소리치고 있지만 저 말은 하나도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죠. 오늘 시편 78편 40절부터 4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0절부터 4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람들이고 도대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 이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51절 보시면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컷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주님께서 양같이 인도하시고 양떼같이 지도하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53절 보시면 안전히 인도하셨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양같이 양떼같이 지도하셔서 하나님께서 54절 보시면 그의 성소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성소 영역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신 그 백성들이 누구냐 하면 도대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반복해서 거듭거듭 시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성소 영역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정말 남들보다 더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 들어간 것 아니고 하나님의 속을 썩여도 무덤이 썩인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허물을 씻어주셔서 그 연약한 영혼들을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우리도 주님을 실망시킨 걸로 따지면 우리도 주님 마음 아프시게 만든 걸로 하자면 우리도 얼마나 많은 과거를 들추어내기 힘들 정도로 들추어내면 창피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가려주시고 감추어주셔서 은혜 앞에 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겠느냐. 우리 주변의 고약한 인간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싶지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고약한 그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 생각하면 저 자식이 앞으로 뭐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자식들 때문에 실망하고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고 자식들 때문에 소갈이하면서 저 인간이 언제나 인간이 되겠죠. 저 인간이 어떻게 참 하나님의 사람 될까 싶지만 결국 그 자녀의 영혼을 감사 안으시고 그 자녀를 새롭게 하실 분이 우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사실 우리는 자식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긍휼 베푸시는 한없는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복을 누렸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실망스럽고 내가 볼 때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내가 볼 때는 저게 인간이나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런 한없는 은혜와 긍휼이 우리 인생에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긍휼 많으신,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도 이런 은혜와 긍휼 안에 깊이 젖어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